청취자님,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이미 다 결정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막 거대한 체스판 위에 무기력한 말처럼요.
네, 진짜 좀 숨막히는 비유죠.
그렇죠. 우리가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인류의 오랜 딜레마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억압적인 체스게임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내가 내리는 결단이나 후회가 다 미리 짜여진 각본인가? 하고 묻게 되고요.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이 무거운 질문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9장부터 11장 강의 자료인데요. 신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과연 누가 구원받는가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다룹니다.
네, 오늘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막 교리적인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보려고 하잖아요. 완전한 통제냐? 자유냐? 이렇게요?
완전 흑백 논리처럼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텍스트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키너 박사님의 렌즈는 이걸 철저히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마스터 플랜으로 읽어냅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네. 단순히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냐를 정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신이 어떻게 인간의 완악함마저 재료로 삼아서 자비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인 거죠.
와, 그 드라마의 첫 번째 무대 장치부터가 아주 도발적이더라고요. 바울이 신의 절대적 주권을 설명하려고 출애굽기의 파라오를 이른바 집노의 그릇으로 무대에 올리잖아요.
네, 아주 논쟁적인 대목이죠.
솔직히 이거 읽으면 누구나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막 신이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애먼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악역으로 딱 캐스팅한 다음에 멸망시켜버리는 약간 폭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읽힐 위험이 다분하죠. 그런데 키너 박사님은 그 출애굽기 9장의 맥락을 훨씬 깊이 파고 듭니다. 신이 파라오를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완악함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은 진짜 이유에 주목하는 거예요.
심판을 미뤘다는 게 포인트인가요?
맞습니다. 만약 신의 목적이 단순한 심판이나 멸망이었다면 파라오는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 지도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아, 즉각 쓸어버리지 않은 그 시간 자체가 역설적으로 신의 자비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의 의도인데요. 파라오라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스라엘의 신이 가진 권능이 이집트는 물론이고 당시 온 땅에 엄청 선명하게 선포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고집이 이방 세계 전체에 신을 알리는 거대한 확성기 역할을 한 셈이네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가장 강고한 악역마저 완벽한 타이밍에 활용하는 영화 감독 같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확성기 역할은 1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 신상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아, 그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막 전쟁 승리를 보장하는 자동 판매기나 부적처럼 쓰려다가 뺏긴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언약궤가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들어갔을 때 신의 주권이 인간의 방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죠.
다음날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그 다음날엔 막 목이랑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 손목이 잘렸다는 건 모든 권력과 행동 능력을 상실했다는 철저한 무력화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종기 재앙까지 이어지고요.
와, 무섭네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신이 직접 이방인 한복판에서 자기 영광을 변호한 거군요.
맞아요. 신의 시야는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서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바울이 던지는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확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빚을 관리가 있다는 그 대목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니, 만약 제가 토기장이 물레 위에 올려진 한 덩이 진흙이고 제가 어떻게 빚어질지 스스로 전혀 선택할 수 없다면 제 실패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왜 나를 이렇게 프로그램해 놓고 나한테 화를 내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질문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서 독자들에게서 정확히 예상했던 반론입니다. 근데 키러 학사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흔히 가진 철학적 딜레마랑 좀 다르게 작동했다고 해요.
아, 다르게 작동했다고요? 네. 어떻게 다르죠?
그들은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았어요.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일종의 양립가능론이랄까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과 잃어버린 나귀일화가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려고 며칠 엄청 헤매잖아요.
네. 그건 100% 사울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고 일상적인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헤매다 도착한 곳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신은 인기 사무엘한테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해 둔 상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 조종받는다고 전혀 못 느끼고 자기 필요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신이 미리 디자인한 왕정 수립의 마스터 플랜을 정확히 밟아간 거네요.
네,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신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워버리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실패, 심지어 완악함이라는 실까지 짜넣어서 구원의 테피스트리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와, 주권과 자유의지가 기계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직물 속에서 신비롭게 교차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은 그 모든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다 끌어안고 궁극적인 목적지로 역사를 이끌어갈 만큼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주권의 진짜 얼굴이죠.
어우, 소름 돋네요. 근데 그렇게 거대한 직물이 짜이는 과정에서 로마서 9장 후반부랑 10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당혹스러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율법을 치열하게 연구하던 이스라엘은 기원 문턱에서 넘어지고 율법의 율자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그 문턱을 훌쩍 넘어가 버리죠.
맞아요. 이 극적인 역전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텍스트를 가져오던데 그 자녀들 이름 이야기요.
네, 호세아가 신의 명령으로 자녀들 이름을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로루아마,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짓잖아요.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무서운 이름들이죠.
네, 듣기만 해도 진짜 무서운데.
근데 그 텍스트가 이내 거절당한 그들을 다시 내 백성,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킬 거라고 선언하거든요. 여기서 키너 박사님이 바울의 놀라운 해석학적 도약을 짚어냅니다.
어떤 도약이요?
원래 이스라엘을 향했던 이 회복의 약속을 애초에 전혀 신의 특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적용해버린 거예요. 철저한 은혜로 이방인들이 신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걸 설명하는 완벽한 장치로 쓴 거죠.
와, 뼛속까지 율법으로 무장했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선 진짜 뒷목 잡을 일인데요. 자기들은 평생 피땀 흘려서 자격증명서 따려고 했는데 밖에서 맘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은혜라는 프리패스 들고 안방 차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본성상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율법을 행위와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배타적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사회문서, 특히 쿰난 공동체 찬송가들에 잘 나타납니다.
아, 쿰난 공동체요? 그분들은 엄청 엄격하지 않았나요?
엄청났죠. 자기들의 율법 해석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밖에서 다르게 율법 지키는 다른 유대인들조차 사탄의 무리라고 정죄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유대인인데도요. 그건 마치 최고급 VIP 카드 없이는 절대 발 못 들이는 엘리트 프라이빗 클럽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칭송하는 꼴이네요.
정확합니다. 은혜를 잃고 행위를 근거로 삼는 순간 종교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고 끝없는 우월감과 혐오를 생산하는 기계로 전락한다는 걸 쿰난의 예시가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구약의 돌모티프들을 융합해서 그 완벽주의 클럽 문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를 등장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로 또 어떤 이에게는 모퉁이돌로 묘사하고요.
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돌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해냅니다. 자기 의로움을 믿는 VIP들에겐 메시아의 십자가가 도저히 수용 안 되는 심판의 걸림돌이죠.
반면에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든든한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는 거고요.
그 모퉁이돌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자기 증명서를 찢어버리고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아주 단순한 행위잖아요. 강해제로 보니까 키노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길거리에서 논쟁했던 일화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일화가 바울의 신학적 혁명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키노 박사님이 밤새 토론하고 지쳐서 8마일을 걸어가는데
와, 8마일이면 진짜 피곤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길에서 만난 여호와의 증인이 로나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를 인용하면서 여기서 주는 오직 구약 요엘서의 여호와만 뜻한다고 강변했거든요.
어, 그럼 박사님이 뭐라고 반박하셨나요?
바울이 그 구절 바로 직전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명시했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셨죠. 구약에서 구원의 근거였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신학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걸로 완전히 재해석됐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재해석한 대목은 진짜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구원 얻으려고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말씀이 이미 네 입과 마음에 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은혜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이렇게 숨쉬듯 접근하기 쉬운 건데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한 자격증명서를 요구하고 장벽을 치려 할까요?
인간 본성이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이 질문은 곧바로 로마서 11전에 더 거대한 난제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은혜가 이방인에게 열려 있고 율법을 고집하던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면 원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영영 피기처분 된 건가 하는 질문이요.
아, 거기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면서 남은 자라는 강력한 개념을 등판시키잖아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지독한 절망이 딱 겹쳐지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다 바알 신앙에 빠렸을 때 엘리야가 동굴에서 신한테 항변하죠. 선지자들 다 죽고 오직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요. 자기가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의 대답이 완전 반전이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죠. 키너 박사님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끌어온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남은 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수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흥미로운 게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언약의 바운더리가 혈통에 매이지 않았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인데 편입됐고
반대로 아가는 완벽한 이스라엘 혈통인데도 범죄해서 멸망했죠. 결국 남은 자를 결정하는 건 혈통이 아니라 신의 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와,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고대 농경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돌감남나무 접붙임 비유를 꺼내잖아요. 버려진 야생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참감남나무에 접붙였다는 건데 이거 사실 농업적으로 보면 완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 아닌가요? 좋은 나무에 병든 가지를 누가 붙여요?
맞아요. 바울 자신도 철저히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열매 맺을 가능성 제로인 야생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절대적 은혜의 시각화인 거죠.
아, 그런데 그 비유 뒤에 따라오는 역사적 경고가 진짜 서늘하더라고요. 원래 유대인 가지가 꺾인 거 보고 이방인 가지들이 교만해져서 뿌리인 척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는 거다, 이렇게요.
네, 그 경고를 듣지리 않은 역사적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키너 박사님 자료 보면서 저도 참 괴로웠는데요.
저도 소름 돋았어요.
중세 종교재판 때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포그롬, 그리고 강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과거 전통으로 못 돌아가게 기독교인들이 물고문까지 했잖아요.
세상에, 물고문까지요? 게다가 나치 독일 치하에서 그 제국교회 만행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기독교를 아예 탈유대화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마저 지워버리려고 했잖아요.
은혜의 신학이 권력의 신학, 대체 신학으로 변질될 때 일어나는 참상이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유대인은 버림받았다는 그 오만한 승리주의가 반유대주의 폭력을 정당화한 겁니다.
철저한 은혜로 접붙여진 야생가지라 자기를 살려준 진짜 뿌리랑 원래 가지들한테 너희는 저주받았다고 짓밟은 셈이네요. 병든 명품나무 살리려 들풀 같은 가지를 붙여놨더니 자기가 자라나서 원래 뿌리 썩었다고 도끼질에 댄 격이잖아요.
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려했던 끔찍한 교만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돼버린 거죠.
절대적 무자격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탄식만 나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토록 폭력적으로 왜곡된 관계를 신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시는 건가요?
그 해답이 로마서 11장 후반부의 질투의 동학입니다. 신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깊은 목적 중 하나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인용이죠.
잠깐만요. 이 대목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질투 유발 전략. 솔직히 첫째 아이 말 안 듣는다고 밖에서 데려온 아이를 유독 예뻐해서 첫째 질투심 자극하는 부모 같거든요. 마스터 플랜 치고는 너무 조작적이고 인간의 얄팍한 감정 싸움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데요.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질투는 유치한 악의적 시기심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의 진짜 정신을 살아내고 이스라엘의 신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자극을 뜻해요.
거룩한 자극이요?
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옷장에 처박혀 있던 낡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는데 타인이 입은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충격. 그런 거죠.
아, 얄팍한 질투가 아니라 자기들 유산의 진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키너 박사님은 이 자극을 통해 바울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확신했다고 봐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나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요? 그럼 역사상 존재한 모든 유대인 개개인이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인가요?
아니요. 고대 랍비 문헌인 미시나 산헤드린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몫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바로 예외 명단을 나열하거든요. 즉, 낱낱의 개인 100%라기보다는 민족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마침내 메시아에게 돌아오는 거대한 종말론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겐 은혜의 문이 되고 이방인이 누리는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된다. 서로 불순종 역할을 교환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완벽한 은혜의 마스터 플랜이었네요.
왜 바울이 마지막에 신의 지혜를 찬양하는 송영을 터뜨렸는지 이제야 완전 이해됩니다.
맞아요.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경이로움 때문이죠. 인간의 배타성, 실패마저 엮어서 마침내 꺾인 원래가지와 접붙여진 야생가지 모두를 한 그루 생명나무로 만들어내시는 압도적인 주권, 철저히 반역한 자들까지 긍휼의 물타리로 몰아넣고야만은 구원론적 주권입니다. 와, 오늘 이 기은 여정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명확하네요. 청취자님, 우리는 자꾸 쿰란 공동체나 제국교회처럼 우리만의 엘리트 클럽을 만들고 타인을 배제하려 하잖아요. 근데 오늘 키너 박사님의 분석은 우리의 그 얄팍한 배타주의를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신의 은혜를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타인을 향한 우월감은 거대한 그림을 오해한 코미디일 뿐이고요.
네, 신의 진정한 권력은 심판이 아니라 나와 가장 다른 이들까지 끌어안는 급진적인 자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가 거대한 체스게임 얘기했었죠. 로마서가 보여주는 체스게임의 진정한 반전은 상대 왕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체스판 밖으로 버려지고 깨진 말들을 다 모아서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완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일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결코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를 포용하며 거대한 계획을 완성해 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님의 삶에서 저 사람은 절대 우리 테이블에 앉을 자격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밀어냈던 바로 그 껄끄러운 외부인이 사실은 당신의 좁은 세계를 부수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신이 미리 준비해둔 가장 결정적인 퍼즐 조각은 아닐까요? 오늘 깊이 파보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